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신조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신조어 중에 눈여겨볼 것이 바로 기후플레이션인데요. 지난해 영국 BBC에서 사용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고 말 그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고물가 현상을 뜻합니다. 최근 독일의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는 2035년이 되면 기후플레이션으로 식품물가가 3.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중국 등에서는 대형 홍수가 발생하고 있고 에콰도르는 가뭄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기후플레이션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살피고 대응책 마련하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브라질 통신원 연결해서 리우데자네이루의 예수상이 녹색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글로벌 이슈에서는 미국 하원의회에서 통과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4월 23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부대변인은 20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도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미국과 한국이 제안한 대화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20일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군사 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해 전 세계 군사 지출이 2조 4천억 달러로 9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지난해 지출이 2009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중동 분쟁 등 이른바 두 개 전쟁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전 세계 최대 군사 지출 국가는 1위 미국, 2위 중국이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군사 지출이 전 세계 군사비 비중의 49%를 차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을 경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관련 기술 수출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블링컨 장관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힐 계획은 없지만 미국은 중국 금융기관과 기타 기관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23일 일본 정부는 총리의 공물 복납에 대해 나라를 위해 숨진 이들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총리가 개인 자격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예대제를 맞아 내각 총리 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사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대만 동부에 이틀 연속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 초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던 대만 동부 화롄현에서 또다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기상청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23일 오전 2시 32분쯤 화롄현 정부 청사에서 남서쪽으로 17.2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이른 시각까지 80여의 지진이 여진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수도 타이페이 건물이 흔들렸으며 즉각적인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픈 AI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이 태양광 스타트업에 2천만 달러 돈으로 28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올트먼 CEO는 벤처캐피탈 앤드레스 호로위치와 함께 재생에너지 스타트업인 엑소와트에 투자를 결성했습니다. 엑스와트는 태양광 패널 대신 렌즈를 활용한 모듈을 개발해서 하루 최대 24시간 동안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저널은 이번 투자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청정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뽑은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밖에 나갈 시간도 없는데 돈까지 떨어져.
네. 예. 돈이 없으면 안 나가면 되죠.
그렇죠. 못 나가죠. 근데 나갈 수밖에 없군요.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돈까지 떨어져서 너무 속상한 사람이
어떡하죠?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네.
우리 보통 돈 없으면 아유 나가지 말지 뭐 집에 있지 이러는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안 네. 나갈 수가 없는데
그렇죠.
돈까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대선 전까지 이 돈 될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11월 대선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법정에 서면서 유세에 쓸 시간 돈 다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한 지지율 차이로 조 바이든 대통령 물론 앞서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집힐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재임 기간 때부터 여러 가지 민사 소송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말이 많았고 결국은 형사 재판 한 건이 확정이 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2016년 성추문 감추기에서 자신의 회사 돈을 끌었으면서 회사 돈인 것처럼 이렇게 문서를 조작하면서 결국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
네.
15일부터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월세저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사용한 법률 비용이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5억 원 이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미 네. 벌써 400만 달러 썼는데요. 그래서 이 바이든 선거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운동에 너무 게으른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복수와 응징에 너무 집착해서 다른 데 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일주일에 네 번 이제 법원에 네, 출석을 맞아요. 해야 하니까 사실 시간이 없기는 없죠.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 7일에 4일을 이제 법원에 나가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빼고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법정에 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사실 며칠 남지도 않고 주중에는 5시 이후나 돼야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미 트럼프 캠프에서는 재판 일정 맞추기 위해서 뉴욕의 조직 일부를 이미 옮겨서 선거 전략 짜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날 재판 끝나고 나서
네.
뭐 뉴햄프셔, 조지아, 사우캐롤라이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 100곳에 가서 선거 운동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 불공정한 재판 때문에 내가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뭐 상당한 자금을 법률 비용에 사용했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다고요?
네, 지금 일단 지난달에만 400만 달러 썼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 연방선거위원회 등록된 후보별 후원금 모금 현황을 인용해서 밝힌 내용인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모은 돈의 4분의 1 정도를 이미 법률 비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일, 작년 1월 달부터 이제 지난달까지 해서 지난 1일부터, 1월 달부터 이제 올해 총 얘기를 하면은 7,600만에서 뭐 다른 언론에서 6,600만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1,050억 원 정도를 법률 비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1, 2, 3 석 달 동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25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뭐 하루로 따지면 한 2억 원 정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주말 빼고 이렇게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진영에서 전체 후원금의 거의 한 26%를 법률 비용으로 썼는데 같은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법률 비용을 지출한 돈이 1,000만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 진영이 3월 말 기준 손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1억 2,200만 달러고요. 바이든 진영 측에서는 1억 8,800만 달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측이 훨씬 더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에게
네.
대선 운동하면서 이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뭐 네. 대기업 CEO들이 또 뭐 약간 후원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이렇게 사법...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후원도
네, 네 맞아요.
쉽게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가 어떤 건가요?
네, 지금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있고 거의 중동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네.
사실 각자 서로 방어해서 더 많은 무기가 그렇죠. 필요해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전 세계에서 군사 지출이 사상 최대치인 2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00조 원에 달했다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네. 그 말 그대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해진 상황이 된 건데요. 군사 지출이 9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2022년보다 6.8% 늘면서 2009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두 개의 전쟁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지난해 군사비를 가장 많이 늘린 국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였습니다. 2022년 대비해서 51%, 24% 각각 증가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작년 군사 지출이 648억 달러로 연간 GDP 대비 무려 37%에 달했습니다.
네.
국가 국가는 거의 전쟁하느라고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이 폴란드도 우크라이나 국경을 맞닿다 보니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2022년보다 23년에 군사 지출이 무려 75% 급증했고요. 독일 9%, 영국도 약 8% 군사 지출이 늘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전쟁 당사국들은 이제 군사 지출이 늘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무기를 수출한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미국이 어쩌면 가장 많은 무기를 공급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스라엘도 군사 지출이 많았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지난해 군사비가 2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8조 원인데요. 22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하마스와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쪽에서도 군사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스라엘의 10월 이전 월 평균 군사비가 18억 달러였는데요. 작년 12월은 47억 달러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대 군사 지출 국가는 미국이었습니다.
네.
예, 작년에 9,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60조 원을 군사비로 썼고요. 22년 대비해서 2.3% 증가했고 세계 2대 강국 중국. 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도 작년에 2,9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0조 원 정도의 돈을 군사비에 지출했고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군사 지출이 전 세계 군사비 비중의 49% 차지했습니다.
네, 평화와 무기는 좀 반대 카테고리에 있지 않나 싶은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네. 무기가 많이 필요했다.
미국에서 왜 총기 사고가 많이 나면은 또 총기가 더 많이 팔리는 것과 좀 약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더 이상 인력을 잃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나라가 어딘가요?
영국입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직장에서 이 장기 병가를 남용하는 병가 문화를 비판하면서 복지제도 개혁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병가를 너무 오랫동안 내면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전례 없이 급증해서 영국의 성장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많은 인력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리시 수낵 총리가 말한 건데요. 이 통계를 보면 생산 가능 연령인 16세부터 64세까지 영국인의 22%인 940만 명이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장기 병가 중인 근로자가 무려 280만 명으로 구직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아프단 이유로.
많이 늘었다.
네, 맞아요.
네.
작년에 장기 병가와 복지 수당을 받는 데 필요한 업무 적합성 진단서에 1,100만 건 정도가 발급이 되면서 근데 그중에 또 봤더니 94%가 업무하기에 좀 부적합합니다라는 진단이
네.
나온 겁니다.
아프면 쉬긴 쉬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근데 네. 수낵 총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일반 의사들이
네.
이렇게 좀 전문적인 진단서를 떼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면서 이 발급 체계를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고
네.
그러면서 총리가 얘기한 거는 사실 일상적으로 살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스트레스가
네,
있거나
네, 그렇죠.
뭐 두통이 있거나 힘들긴
네,
한데
네.
이런 걸 너무나 좀 병인 것처럼 너무 의료화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면서 병가를 너무 남발한다.
과하다.
네,
이렇게
맞아요.
지적을 하는
그래서
거네요.
또 실제로 봤더니 영국에서 장기 병가자의 53%가 우울증 또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영국 의학협회 관계자는 총리가 병가 문화를 좀 좋지 않게
네,
언급을
네.
했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데 힘든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걸
그렇죠.
먼저 제거하는 것이 더 먼저 아니냐, 집중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병가는 뭐 필요할 때는 쓸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건 좀 과할 수도 있다.
근데 네. 총리 입장은 좀 이걸 면밀하게 세심하게 좀 예, 예. 분류를 해가지고 진짜 아픈 사람과 그걸 약간 이용하는 사람 좀 구분을 하자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이야기 술 담배만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그렇죠. 네. 예.
제가 사실 주말에 그
반성하는 시간인가요? 뭔가 표정이 지금 반성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진짜 예.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네.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하루
계속 보게 되죠.
네.
맞아요.
이제 평소 일할 때는 잠깐보다 일하고 그랬는데 주말에는 일을 안 하니까 진짜 끝도 없이 보게 될 때 아 이게 중독이 되는구나.
이게 아이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 네. 동영상 기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틱톡이 새롭게 선보인 틱톡 라이브가 이게 좀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틱톡 라이브가 새롭게 뭐 보상 프로그램 이걸 제시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틱톡 라이브 보상 프로그램이 플랫폼 중독 효과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면밀한 평가 없이 출시가 된 것이고 네. 24시간 안에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집행위원회가 명을 내렸는데요. 다음 달 3일까지 추가 정보에 대해서 답변해라고 틱톡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제출 기한을 넘기게 되면 연간 매출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과징금 그리고 1일 평균 매출 혹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상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이게 지금 지난달에 프랑스 아스페에서 먼저 출시가 된 건데요. 네. 틱톡 라이브의 보상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이걸 눌러주면은 네. 포인트를 준다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기프트 카드 같은 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계속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거 받으려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틱톡 라이브가 원래는 만 18세 이상 이용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네. 사실 이게 확실한 연령 장치,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이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린이들도 충분히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유럽연합 네. 집행위원회 설명입니다. 그래서 틱톡 측에서 네.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네. 기능 중단 비롯해서 임시 조치도 취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틱톡 라이트죠, 라이트.
아, 네, 라이트입니다.
틱톡
네,
라이트.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른 라이트인데 라이트가 아니고.
라이트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틱톡 오히려 헤비 헤비.
네, 맞아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꽉 먹고 알 먹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원래 이제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 네. 지금 100일도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프랑스 사람들은 여름에 진짜 대규모로 한 달 정도 휴가를 갑니다.
보통 그렇죠. 그래서 뭐 바캉스라고.
맞아요.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네. 아 그래 이번에 올림픽 하니까 우리 집 비잖아. 이거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아, 집 빌려주자.
네네.
이렇게 한 거죠.
좋은 계획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 휴가도 가고 휴가 가 있는 동안 휴가비도 벌고.
돈도 벌고.
그래서 네. 꼭 먹고 알 먹고 했는데 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
모두가 우리 집을 내놓은 겁니다.
공급이 너무 많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람 생각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온대잖아. 비싸도 나갈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임대가격 고집하면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거래가 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프랑스 파리올림픽이 1900년 그리고 1924년에서 100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고요.
그렇죠.
지금 예상한 바로는 1500만 명 정도가 올림픽 기간 동안에 방문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 기간 동안 또 파리 시민들은 도시를 떠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어떤 생각이 탁 떠올랐을 때는 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다라고
맞아요.
봐야 된다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임대 등록, 예, 한
나만 똑똑한 게 아니다.
아, 그럼요. 제가 가장 마지막에 알 수도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8월 휴가 기간 동안에 관광객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네. 집을 임대하려던 파리 시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파이셜 타임즈가 분석을 했는데요.
네.
지금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에 예약된 숙소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스튜디오, 우리를 치면 이제 그 원룸 같은
네네네.
그 1박이 보통은 평소에는 22만 원 정도면은 숙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사람들이 대목이잖아, 특수잖아.
또 비싸게 네. 올렸겠죠.
250유로에서 37만 원에 올렸더니 이게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좀 이제 가정집처럼 좀 큰 사이즈는 1박에 87만 원
네.
정도 호스트가 원하는 가격인데 근데 이미 예약된 숙박시설 1박 요금 봤더니 우리 돈으로 47만 원. 다르죠. 공급자 수요 간의
그렇죠.
크게 된 겁니다.
일단은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텔들도 경쟁적으로 가격 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물론 내가 해먹고 하는 거 좋지만 호텔이 훨씬 편하니까 가격이 좋다면은 그래서 호텔로 가다 보니까 에어비앤비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네, 아무튼 꼭 명심해야 할 점. 나의 생각이 가장 마지막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생각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문화를 즐길 줄 아는 꿀벌. 아, 꿀벌이 문화를 즐길 줄 아는군요.
네, 이게 오늘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의 네. 경제 주간지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문화는 사람의 것인 줄 알았더니.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개미들도 굉장히 정교하게 자신들 집을 짓고 벌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벌이 건축학자처럼 스스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고 한다는 건데요. 벨기에 루뱅대학교 비비아나 디 피에트로가 이끄는 진화 생물학자들이 네. 이 작은 두뇌를 가진 생물들도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네.
디 피에트로는 2022년과 작년에 두 차례 걸쳐서 브라질에 있는 양봉장에서 400개 이상의 꿀벌 군집단을 관찰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군집의 95%가 수평으로 층층이 벌집을 만들었고요. 나머지 5%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군집마다 집을 짓는 방법이 여러 세대 거쳐서 동일한 방식으로 유산이 전해졌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유전적인 변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연구진이 성충은 다 내보냈고요. 각 군집의 일벌들을 서로 다른 구조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층층이 쌓는 집에 있었던 일벌들은
나선형으로
나선형에 있던 애들은 층층이 이렇게 서로 바꿨는데요.
네.
그랬더니 주변 환경의 흔적을 통해서 서로 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스티그머지 이걸 통해서 꿀벌들이 서로서로 알려주면서 벌집에서 나선형 구조 집을
그러니까 배운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들은 연구진 의도대로 그대로 움직였다고 하는데
예.
벌들이 동료들의 가르침 없이도 그 전 세대에 배웠던 것을 그대로 다양한 정도로 전수를 했다고 하는데 개인에게서 개인으로 전달되는 집단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꿀벌에게서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코노미스는 예전에는 사람만이 사회적 학습이 필요한 누적된 문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꿀벌들도 그런 걸 할 줄 알았다라면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좀 깨지는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를 통해서.
예.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직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 한 곡 전해드립니다. 알라딘 OST 레지나벨과 피보 브라이슨이 함께 부른 A Whole New World 함께 듣겠습니다. I can show you the
world.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브라질 상파울루로 가보겠습니다. 유재만 통신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좌파 성향이고 이웃 나라인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극우 성향으로 유명하잖아요. 아직 두 정상이 만난 적은 없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 두 나라 외교장관이 만나면서 전략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또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2023년 1월 2일 취임에 2년째 임기를 맡고 있고
네.
아르헨티나의 하베르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돼 2월 취임했는데요. 아직까지 두 정상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향해 부패한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었는데요. 당선 이후에는 잘 지내보자는 취지의 서한을 브라질 정부에 보냈었습니다.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이 15일 브라질리아에서 만나 양국 공동 의지를 검토했다고 두 나라 외교부가 밝혔는데요.
네.
남미에서 정치 이념상 대립각을 보이는 대표적 이웃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의 두 외교수장이 전략적 연결고리 유지를 위해 만난 것입니다. 두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관계가 양국 운명에 서로 크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정책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아르헨티나 남부 대규모 가스 개발 프로젝트인 바카무에르타 2단계에 브라질의 참여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브라질의 관련 사업 자금 조달 가능성과 향후 생산되는 가스를 브라질로 공급하는 계획에 대한 의견 교환입니다. 브라질 외교부는 양국 국경지대 교량 및 고속도로 현대화와 국방 분야 협력안에 대해서도 다뤘다고 밝혔는데요.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브라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리우에 있는 예수상이잖아요. 지난 4월 19일에 초록빛으로 이 예수상이 바뀌었다면서요. 어떤 행사가 있었던 건가요?
네, 브라질 대표적 랜드마크인 리우 예수상의 초록색 조명이 켜졌는데요.
네.
4월 19일 브라질 인디오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수상의 초록색 조명을 켜놓은 것입니다.
네.
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원주민의 사회 통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종종 무시되거나 침해되는 원주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현재 브라질 인디오 원주민들은 300여 부족 9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은 브라질 국토의 13% 면적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인디오 보호지역이라든지 아마존 원주민 보호구역도 불법 채굴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야노마미 원주민 보호구역은 아마존 지역에 위치한 브라질 최대 규모의 원주민 보호구역인데요.
네.
아마조나스주와 호라이마주에 걸쳐 총 9만 6천 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 남한 정도의 크기입니다.
네.
1992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는 야노마미 부족과 예콰냐 부족 외에도 2만 6천여 명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곳인데요.
네.
불법 채굴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기도 하며 2018년 10월에서 2022년 12월 사이 불법 채굴로 인한 살림 벌채가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3년 초 브라질 정부는 이 지역 사람들이 겪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긴급 사태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브라질 주교회의 원주민 선교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19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토착 원주민들의 땅을 침범해 불법적으로 광석을 채굴하는 사례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2021년 한 해 동안 원주민에 대한 폭력 사태는 355건에 달하며
네.
176명의 원주민이 살해됐습니다. 야노마미 원주민 보호 지역에만 2만여 명의 광부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네.
범죄 조직들은 원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무장 공격해 테러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희생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쫓겨나 위기에 처하기도 한 거네요. 네.
네. 브라질 헌법 231조에 따르면 브라질 원주민들의 사회 조직, 관습, 언어, 신념 및 전통, 그들이 전통적으로 점유한 땅에 대한 원래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명시해 있는데요.
네, 네.
그러나 이 조항은 1988년 10월 5일 헌법이 공포될 당시 원주민이 점유하거나 법적으로 분쟁 중인 영토에만 원주민의 점유 사용 청구권이 부여된다고 해석돼 왔습니다. 원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1988년 10월 5일이라는 특정 날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네.
아마존 개발업 때는 이를 근거로 아마존에서 막대한 규모의 산림 벌채와 광물 채굴 등을 진행해 원주민 공동체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수도 브라질리아에서는 브라질 원주민의 대규모 시위가 한동안 이어졌는데요.
네.
이러한 갈등은 볼소나로 대통령 집권 시기에 더욱 심화됐고 룰라 정부가 들어서면서 갈등의 해소를 맡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브라질 연방 대법원이 아마존 열대 우림에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들의 토지 영구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네.
수도 브라질리아 연방 대법원 앞에서는 조상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 아마존 원주민들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우리 조상들의 영혼이 우리가 땅을 지키게 했다며 기뻐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아마존 원주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까지도 했습니다.
네, 원주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희망하는 브라질 소식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이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 하원 의회가 6개월 동안 보류했던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지난 20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 의회의 결정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크라이나 지원법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크라이나 지원법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른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입니다.
네.
이번에 통과된 규모는 608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4조 원입니다. 법안은 애초에 현재 가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까지 합쳐가지고
네.
약 900억 달러로 편성이 됐었는데요. 야당인 공화당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 강화책을 먼저 내놔야 된다. 이걸 네.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해야지만 이걸 통과시켜주겠다고 반대를 해갖고서
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미뤄져 왔습니다.
그렇군요.
공화당 내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반대가 적어가지고
네.
이번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스라엘 지원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분리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법안이 다 통과가 어쨌든 됐습니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 지원안은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211명 전원은 찬성을 했고
네.
공화당에서는 찬성 101, 반대 112이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반대가 여전히 다수라는 얘기죠.
왜 공화당 내에서는 이렇게 반대가 많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공화당 내에서는 최근 중남미에서 오는 비합법 이민자들이 몰려오는
네.
미 멕시코 국경 강화책을 주장했습니다. 이걸 먼저 해내놔라.
네.
근데 공화당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현재 대선 후보죠. 그 지지층들이 미국 정부가 자국 국민이나 국내 문제에는 대처 안 하면서
네.
해외에 있는 국가들만 지원한다. 이런 불만과 조류가 팽배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미국을 먼저 챙겨야 된다. 이런 건 사실 미국의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이른바 고립주의라고 하는 전통인데
고립주의,
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밖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할 필요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것이 요즘 최근 들어서 백인 중하류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왜 우리를 지원 안 하고 해외만 지원하냐 이런 걸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백인 중하류층들은 자기들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 같은데 이민자들이나 소수인종들이 더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의 표심을 자극해서 지지를 얻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도 그 공화당 내에 그 친 트럼프 강경 소정파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법안 통과 조건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지출 법안을 먼저 조정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이크 존슨 의장이 이 네. 법안 통과를 상당히 강행을 한 거죠.
그렇죠.
저번에도 마이크 존슨 전임인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도
네.
그 친 트럼프 소장파 의원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하원 의장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통과는 됐는데
네.
마이크 존슨 의장의 지위가 지금 상당히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강행을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네. 자,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안으로 어쨌든 지원을 한다고 하니 뭐 우크라이나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연말 이후 사실상 서방의 지원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유럽연합이 지난 2월에 500억 유로 규모의 지원안을 통과시키긴 했는데
네.
이거는 경제 지원안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미국의 608억 달러 지원안 중 518억 달러가 군사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죠.
그러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악이 승리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모든 국민에게 감사한다며 우리는 미국의 지원을 이용해 두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푸틴이 패배해야만 하는 이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군사적인 효과가 물론 있을 것이지만 그보다는 우크라이나에게 주는 사기 진작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버림받지 않았다.
네.
이번 지원안이 군사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 시간도 필요하고
네.
또 러시아의 예상되는 여름철 공세를 막 저지는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을 늦출 수 있겠지만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좀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전세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미국의 국방부는 이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며칠 내로 이제 무기를 보낼 것이다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신속하게 집행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탄환과 포탄, 장거리 정밀 로켓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네.
이 문제, 이 포탄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현재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줄 포탄의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 그때 그것 때문에 지난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한 포탄의 포탄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누구냐면 한국입니다.
아,
한국이 오히려 유럽보다 더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은
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군사적 목적을 이루려면 월 9만 발 이상의 포탄이 필요한데 미국이 증산을 해도 필요량의 10분의 1 정도밖에 공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155mm 포탄 약 많이 갖고 있어서
네.
33만 발을 공급하도록 미국이 이제 한국에게 압박과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네.
근데 한국은 전쟁 지역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는 법안이 있어서
네.
우크라이나에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를 대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약 그래서 한 50만 발을 대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보듯이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포탄은 돈이 있어도 지금 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포탄을 확보하려면 예. 서방에서 한 그 생산량을 맞추려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기도 어렵고.
그렇죠. 제일 그러네요. 필요한 게 포탄 이런 것들인데.
예.
그리고 빨리 가서 효과를 발휘한 것도 빨래야 한 몇 주가 걸린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6월부터 러시아의 점령지를 탈환하려고 하는 반격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네.
연말께 점령지 한 6개월 동안 반격 공세를 펼쳤는데 지난 연말이 되니까는 점령지 1%만을 못 미치는 탈환했고 사실상 반격 공세 실패했습니다.
그런 거네요. 네.
러시아의 3중 방어선을 전혀 뚫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네.
이 반격 공세를 펼치면서 무기나 병력 등 자원을 소진했다는 거죠.
자원은 소진했는데 1%밖에 탈환하지
못했고. 1%가 의미가 없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지난 연말부터 러시아의 재반격 공세가 이제 시작된 거죠.
네.
러시아는 올해 들어서 오히려 360평방킬로미터의 점령지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전선의 한 5곳 정도에서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충지인 동부전선의 요충지인 아우디우카를 탈환했고
네.
그 북쪽에 차시우야우라는 데도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차시우야우라는 데는 높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러시아가 여기를 탈환하게 되면은
네.
그 서쪽에 있는 도네츠크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갖다가 다 위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황이 아주 참 절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쟁 초기에는 뭐 서방이 지원도 많았고 좀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이렇게 좀 전황이 좀 밀리는 상황인 건지.
그렇죠.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러시아보다 국력이 네, 많아서 네.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현재 러시아의 전쟁 수용력이 월등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그렇군요. 미국 등 서방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니까 러시아를 발목 옥죄려고
예,
대규모
예.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렇죠.
금융 제재, 러시아 네. 해외 자산 동결,
네, 네.
뭐 이런 것들 쭉 해서 전례 없는 진짜 제재를 가했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여기에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러시아의 최대 돈줄인 석유,
네.
석유가 오히려 러시아가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국제 가격이 뛰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재에 참가 안 하는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에 러시아가 싼값을 오히려 공급을 해도 지난 그 전쟁 전보다 수입이 줄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대러시아 제재에 브라질, 사우디 등 친미 국가들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은 교역을 확대하고 그러면서 네. 자기네끼리 그 러시아 루블과 중국 위안화로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달러 결제 체제에도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도는 오히려 국제경제 질서에 약간 균열이 생긴 거죠.
그렇군요. 대규모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 경제 성장률도 높았더라고요. 전쟁 중인데도.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중공업 생산력이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과 교역으로 돈도 들어오고 그리고 중국의 물자도 받아가지고 중국 생산 잠재력을 갖다 전지형 특수를 해서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무기 생산도 늘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경제 성장으로 귀결된 거죠. 세계은행 통계에 따라도 전쟁이 시작된 2022년에
네.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 총 생산상에서 러시아가 5조 5천억 달러로 독일보다 높았습니다. 유럽에서는 1위고 세계에서는 5위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3%가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2.6% 성장. 미국이나 서방 국가보다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러네요. 아까 그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월등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무기 병력에서도 뭐 러시아가 우월하죠.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포탄에서
네,
약
네.
10대 1 비율로 러시아가 우월하다고 합니다. 전선에 따라서는 20대 1까지 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러시아가 10발 20발 쓸 적에 우크라이나
한 발만
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구에서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3배입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보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병력이 15% 늘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병력이 부족해서 이번 달에 징집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춰서 확장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상 징집할 병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러시아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소진되니까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주요 도시에 가해가지고 지난 18일 수도 키우에서 최대 화력 발전소가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됐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키우 전력난이 생긴 거죠.
네.
이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그 소형 드론에다가 폭발물을 장착해서 러시아 네. 쪽으로 띄워보내서 공격하는 방식을 지닌 일종의 비대칭적인 전술입니다.
네.
효과는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주 전선의 상황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그게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무기가 지원이 돼도 전세를 뭐 극적으로 이제 역전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다.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정하게 평가하면
네.
지난해 연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22년 연말부터 러시아의 점령지 굳히기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여름에 우크라이나
네.
반격으로 북부 지역의 점령지를 탈환당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현재의 동부와 남부 점령지에 삼중 방어망을 구축하면서 방어 전술로 돌아섰습니다. 방어 전략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공세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문제는 전쟁에서 공격하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은 수비하는 쪽보다 약 3대 1의 전력 우위가 있어야지만 그 공격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전력이 3대 1이 아니라 오히려 1대 3으로 지고 있는 전력을 갖고도 공세를 펼쳤으니까 공세에도 효과도 없었고 병력과 자원만을 소진한 거죠.
러시아는 계속 수비만 하고 있는 거죠. 방어만 하고.
러시아는 오히려 소모전을 벌린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6월부터 서방의 지원을 좀 얻고서 반격 공세를 펼쳤는데 전혀 효과가 없은 거죠. 점령기 1%조차도 탈환하기 힘든 거고.
네,
이때부터 그래서 러시아는 연말부터 공격적 방어로 전환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소모전을 더욱
예.
심하게 밀어붙인 거죠. 이 때문에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이루어져서 다시 전력을 충전하기 전에
네.
이제 본격적인 공세를 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름철 공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 거군요. 네.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점령지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더 확대한다기보다는
네.
기존 점령지를 굳히기 위해서 그 점령지를 확보하기 위한 완충지대 정도를 또 확보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의 양상 좀 기운 것 같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애초부터 전쟁 첫 해부터 미국의 그 최고 군사 지휘관도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기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 마크 밀리 그 미국 당시 합참의장이 2022년 11월에 이런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협상의 기회가 있을 적에 평화를 이룰 수 있을 때 그것을 잡아야 된다. 승리를 말 그대로 군사적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없을 것이라는 상호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 네.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정치적 타협을 못 하고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하면 현 국면 러시아 점령지 굳히기 국면이고 서방의 추가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세를 저지하는데 시간을 좀 버는 거고 점령기 탈환이나 전세를 역전하는 그 이상의 그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결국 전쟁은 러시아가 점령기를 굳히며 이른바 동결된 전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국 전쟁도 사실상 동결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평화 정전 협정을 맺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정전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은.
아.
러시아가 점령기 탑을 반환해야지만 우리는 타협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 점령기를 반환할 이유도 없을 거고.
그렇죠. 안 하겠죠.
네. 결국은 전쟁 협상 없이 장기간 가면서 동결된 전쟁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정전 협상 없이 이렇게 계속 분쟁이 지속되면 우크라이나 주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네.
대결과 긴장, 분쟁이 고조되지 않겠나는. 우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내용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 상황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한겨레신문 정익희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 Heal the World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